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의 슈바이처 또는 우리 포항 지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큰 어른이시기도 한 그리고 김종원 원로장로님 전기가 출판되어졌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한평생 섬겨오신 훌륭한 어른이신 것은 뭐 잘 아시고 특별히 할아버지 장로님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어른은 교회 담장 밖으로도 고아와 가난한 자와 또 의사로서 환자들을 일평생 봉사정신으로 섬겨오신 훌륭한 어른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이분의 전기에서 가장 이 책의 앞부분에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이 어른이 살아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 그게 딱 거기에 나오는데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제 가슴에 칵 와서 박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을 지난 뒤에 남는 것은 우리가 긁어모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준 것뿐이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을 지난 뒤에 남는 것은 우리가 긁어모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준 것뿐이다. 여러분 한평생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그 삶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인생 다 살고 나서 남는 것은 남에게 준 것뿐이다. 한번 깊이 마음이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크게 관찰해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성을 쌓는 인생, 또 하나는 길을 닦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성을 쌓기 시작하면은 그 삶의 방식,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점점 무엇인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 성문에다가 명예를 쌓을 수도 있고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권력을 쌓을 수도 있고 물질을 쌓을 수도 있어요. 계속 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계속 쌓는 것이 축적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 쌓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저 영원한 관점에서는 그게 다 부패되고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좀 과격하게 말할까요? 쓰레기 비슷한 것들이에요. 영원까지 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길을 닦는 사람은 길을 닦는 인생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되느냐면 길은 소통입니다. 흐릅니다. 길을 닦는 사람은 자신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자원을 흘려보내는 유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성을 쌓았던 분입니까? 길을 닦았던 분입니까? 예,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길을 닦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아성에다가 뭘 쌓는 인생이 아니라 유통하는 인생, 흘려보내는 인생, 나누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3살의 나이에 빨리 죽으셨는데도, 부활하셨는데도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남기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흘려보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다시 한번 현대인들에게 맞게 예수님 자서전, 전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예수님의 전기를 저한테 써보라고 그렇게 의뢰가 온다면 저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새로운 전기 제일 앞부분에다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예수님이 평소에 늘 자신에 대해 하시던 말씀을 기록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이 땅에서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후세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어떤 유산, 과연 무엇을 여러분은 남기기를 원하시느냐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때가 되어가지고 사역에 나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욕하느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나라에서는 독사의 자식 이렇게 욕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유대인들,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욕은 굉장히 센 욕이었던 것 같아요. 왜? 지금 회개하러 오는데 착한 일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거. 죄를 버리겠다고. 요단강가로 오고 세례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겠다고 하는데 그 무리들을 보고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실감이 좀 안 납니까? 이 독사 새끼들아. 독사 앞에 짐승을 바꿔보세요. 실감이 날 거예요. 저주입니다. 모욕입니다. 아주 심한 욕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이 그렇게 욕한 이유를 우리가 좀 알려면은 8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들은 회개하러 왔는데 속으로 자신들의 속마음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는 심판하고는 무관해. 그런데도 왜 심판을 면하기 위해 세례받으러 오냐. 남들 다 받으니까, 남들 좋다 하니까, 남들 교회 가니까, 교회 가면 천당 간다니까 와보는 거야. 절대로 자신은 심판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아직 진정으로 회개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진정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회개한 사람의 증거, 그 징표가 뭐냐, 사인이 뭐냐 하면은 회개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니까, 진정한 회개를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예?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는데 만약 제가 여러분의 독사의 자제분들이요 이랬으면 여러분 저를 막 때렸을지 몰라, 쫓아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에 눌렸던지 좀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밭이 순하고 착했는지 무엇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진짜 회개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걸 한 번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12절 세리가 이야기합니다. 14절 군인들도 무엇을 하리이까?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은 관념이나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삶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진짜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에 반성한다,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진짜 회개 증거는 행동입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 세례 요한이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 나오고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 회개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하면은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구체적인 회개에 합당한 행동 지침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 행동 지침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무엇과 관계되느냐? 자신의 소유와 관계되어 있고, 그죠? 물질, 경제 문제, 돈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걸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긁어 모으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흘려보내는, 유통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도 악착같이 다른 사람 속이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긁어모은다. 진정한 회개일까? 흘려보낸다고요. 흘려보내. 인색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죄를 떠나서 새롭게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특별히 아주 오랫동안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찌들 대로 찌들었던 사람들, 술, 담배에 찌들고 약에 찌들고 방탕하고 성적인 막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삶에 찌들 대로 찌든 사람은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가에 눈물 한번 흘리고 어떤 부흥회나 말씀에 한번 은혜 받아서 아, 나 이제 새 삶을 살겠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새 삶을 살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결단했던, 오랫동안 죄에 찌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중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죄에, 어떤 죄에 찌들리는 사람은 그것을 딱 끊는 순간 굉장히 고통이 따라오고 대가지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금단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참아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집니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지 행복할 거 아닙니까? 절대 행복자라면서요. 한평생 술, 담배에 쩔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술, 담배에서 떠나려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고통이 옵니다. 이거 끊어버리려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꾸로 술, 담배에 쩔었던 분들은 어디에 쩔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은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에 콱 쩔어야 됩니다. 성령에 콱 쩔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장조림, 또 마늘 장아찌, 오이 장아찌 이런 것 좀 꽉 쩔어놔야 돼요. 그래야 뭔가 좀 이렇게 예수 향기가 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지.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죄악의 유혹들, 그 죄악의 습관이 뿌리 깊으면 뿌리 깊을수록 그 죄의 유혹, 그 죄의 권세, 죄의 힘을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되느냐. 오랫동안 여러분 괴롭히고 여러분 다시금 넘어지게 만드는 죄가 역사하면은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됩니다. 계속 죄가 우리 속에 역사하거든요. 이거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회하고 막 뭐 성령 역사하고 이러다가도 한순간에 방심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죄와 싸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는요, 반드시 우리가 죄를 이렇게 즐기게 되면은 죄의 행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죄의 세력들,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보상을 줍니다. 우리에게 월급을 줍니다. 착착. 그것도 월급이 아니라 주급 1급으로 착착 갖다 줘요. 보상이 뭐냐고요? 만족, 즐거움, 쾌락, 쾌감. 짜릿합니다. 짜릿. 예? 여러분 사과도요. 예? 어떤 사과 맛있는지 아십니까? 국광, 아오리 이런 게 맛있는 게 아니라 훔친 사과가 맛있어요. 죄 지은 사과가 맛있다고. 예? 왜 멀쩡한 부부가 잘 살다가 왜 윈드를 피우는지 아십니까? 윈드가 뭔지 아세요? 늘 보던 그 나물의 거박 같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보다도 갑자기 너한테 눈이 확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고 엔조이하고 즐겁고 쾌감이 있는 것 같지만 좀 지나 보세요. 예?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과 먹으면 행복할 것 같고 엔조이할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항상 죄는 만족을 줍니다. 월급을 줍니다.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쾌감으로.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망하는 쾌감입니다. 달콤하지만 그 속에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의 유혹과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쓰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먼저 피를 착 받아요. 피를 그릇, 큰 그릇에 받아가지고 그 속에다가 예리하게 갈아놓은 면도칼과처럼 갈아놓은 칼을 몇 자로 숨겨놓습니다. 그러고는 그 피가 담긴 그릇을 바깥 한 대에다 내놓아요. 몇 시간만 내놓으면 추운 곳이니까 완전히 꽝꽝 얼어버립니다. 꼭 아이스케이크처럼 꽝꽝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얼어버린 핏덩어리를 이 짐승들, 늑대들이 다니는, 잘 다니는 길목에다 딱 세워놓아요. 그럼 늑대들이 냄새를 맡으니, 우리보다 훨씬 냄새가 뛰어나니까, 그 빨간 덩어리를 보고 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걸 핥아 먹어요. 자, 처음에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음식도 잘 없는 데서 달콤하게 피를 먹는데, 그래, 녹여서 먹는데, 이게 얼음 덩어리니까, 얼마 못 가서 여러분 과거에 왜 아이스케키 먹고 할 때 보면 혀가 어떻게 됩니까? 찬데 오랫동안 다니면 마비되어버려. 감각이 마비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늑대의 혀가 계속 그 핏덩어리를 핥아먹다가 혀가 마비돼요, 감각이. 그런데 계속 신기한 것은 늑대가 계속 이렇게 혀를 핥아보면 그 혀의 온기 때문에 또 피가 녹으니까 더 달콤하고 맛있어요. 더 들어가, 나중에는 더 깊이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더 뜨겁고 달콤한 피가 막 나오는 거야. 뭡니까? 마비된 혀가 그 날카로운 숨어있는 칼날에 닿아가지고 완전히 걸레가 되어버려. 갈기가 찢겨졌는데 나중에는 자기 피를 막 마실 감각이 다 마비됐으니까. 그러면서 막 그거 먹다가 비참하게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죄에 중독되어가지고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고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에요. 막 그거를 막 즐겁게. 예? 도처에서 오늘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까? 도처에 보상을 해줍니다. 만족을 줍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예화를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늑대가 아니야. 남자들 다 늑대가 아닙니다. 나는 늑대가 아니야. 여러분, 죄 유혹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 우리는 그 입맛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뒤돌아본다고요.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길은 살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 회개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오늘 말씀 4절 6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꼭 토목공사 하는 것 같아요. 영혼의 토목공사, 우리 마음의 토목공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산을 깎아라, 골짜기를 메우라. 자, 그러면 이 영혼의 토목공사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복된 길을 닦기 위해서는 먼저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골짜기는 뭘까요? 움푹 패인 거 아닙니까? 골짜기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관계에 골이 깊다. 예? 항상 마음의 상처는 관계로부터 와요. 그래서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 골짜기입니다. 상처의 골짜기, 상처의 골. 이거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잘 달리다가 갑자기 움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나잖아요. 이건 반드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또 한 번씩 가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상처가 아직 치유가 덜 된 거예요. 특별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또 신실한 성도들은 내면의 상처를 끊임없이 치료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섬기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상처 치료 안 받으면요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럼 이 골짜기, 상처의 골짜기를 무엇으로 메꿀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모든 죄악과 모든 상처의 골짜기들을 그 피로 덮어버렸잖아요. 골짜기는 덮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상처도 덮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상처를 치유하려면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상처를 메꾸고 골짜기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능력 역사하시 길이 닦여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크고 작은 산들 왜 생겨납니까? 이건 교만 때문에 생기는 교만 때문에. 높아지 내가 제일 잘났어.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요, 가만히 하나님 대해서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는 두 군데 임한다는 거예요. 한 군데는 하나님의 보좌는 저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합니다. 그러나 또 이 낮고 낮은 곳에 임하는데 어디에 임하느냐? 겸손하고 낮은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 누구에게 가까이 하느냐? 겸손한 자에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면요 겸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주님이 그 사람 가까이 오기 힘듭니다. 교회는 겸손 훈련하는 데예요. 세상에서 뭐 사장님 전부 다 뭐 가면 다 사장이라 그러잖아요. 다 사장이라. 사장님, 회장님 뭐. 교회 와서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낮아져야 힘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롱런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됩니다. 신앙의 동기가 빼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사를 꼬아서 보고 비평적으로 보고 의심하고 복잡하게 계산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뭐 줄까? 너무 계산하고 이러면 그게 전부 어떻게 되느냐? 자충수를 두게 돼요. 자기가 그 꾀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곧게 단순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님의 오실 길을 잘 닦으려면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도 마음이 거칠어지고 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화평하게 닦여져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보들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거친 마음이 위로받고 말씀 속에서 또 이렇게 깎아내고. 주님은 자기를 닮은 사람 가까이 온다니까요. 험하고 거친 사람 곁에 안 옵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막 험하고 거칠고 막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 마귀가 어떤지 아십니까? 가만히 관찰하고 있다가, 자기가 함께할 사람 관찰하고 있다가, 이야 넌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님을 닮아야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길을 닦아야 됩니다. 이 영혼의 토목공사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토목공사도 얼마나 길 닦는 공사가 힘듭니까? 예?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발전을 위해서는. 1968년 2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합니다. 독일에 갔다 왔더니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를 보고 박 대통령이 완전히 눈이 떠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서울 부산 간 경부고속도로를 최단시간 내에 완성하시오. 이 명령을 받고 정주영 회장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데 최단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막 뭐 사무실도 안 들어가고 아예 길 위에서 자고 차에서 자고 불철주야 일꾼들을 독려해가지고 그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목 디스크가 그때 생겼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그래가지고 428km의 경부고속도로를 몇 년 만에 완성했을 것 같습니까? 예, 10년? 우리는 한 10년, 2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을 2년 반 만에 완성했어요.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갈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우리 교회 짓는데도 거의 2년 걸렸는데 428km 경부고속도로 산을 깎아내고 골짜기를 메꾸는 이 공사를 2년 반 만에 했다는 것은 미친 거예요.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왜냐? 이 길이 뚫리면은 이 민족이 잘 살 길이 열린다. 경제 발전한다. 그 소망 가지고 밀어붙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근대화되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그 기초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 막두. 이제 여러분 포항 서울간 예? KTX 고속철도길이 내년 봄에 이제 뚫립니다. 예? 2시간 만에, 2시간 10분 만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우리도 여러분 수도권입니다. 예? 여러분 길 하나 뚫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길을 따라서 엄청난 물동량과 사람들과 정보들과 지식들 오고 간다고요. 그 항상 길이 뚫리는 곳에 기회가 열리고 성장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가 왜 천년을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길을 닦는 인생이 돼야 되고 길을 닦는 교회, 길을 닦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 닦는 거 힘들어요. 토목공사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구원의 길, 주님의 복된 길을 우리 영혼에 닦는 영적인 토목공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수고로워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깎아내고 이거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냥 내면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만히 떠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가시적인 세계에서 길이 엉망이네 그러면 여러분 고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길이 닦여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것이지만 그거는 죄를 뽑아내고 교만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평탄한 주님이 오실 길,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형통이나 하나님의 능력의 자원, 천국의 모든 자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 시온의 대로가, 이 고속도로 이름, 영혼의 고속도로 이름이 시온의 대로인데, 이 시온의 대로가 천국을 향해 쫙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천국과 우리 영혼 간의 물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물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간 모든 아름다운 것들, 풍성한 것들,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경제적인, 물질적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닦을 만한 길 중에 이 주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영적인 토목공사만큼 보람있고 할 만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30년 전에 예수 믿고 막 이 길을 닦는다고 왔는데 여기까지 닦고 오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해요. 닦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닦아놓으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달라요. 길이 닦여졌는데. 그러나 게으름 피우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기까지 1년, 2년, 3년 걸립니다. 그러나 길이 잘 닦인 사람은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며칠 만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라건대는 여러분 영혼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길을 닦는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나누며 유통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길 닦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만한 구원의 길을 부지런히 닦게 하시고 장차 재림의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평정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 길을 닦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실까요?